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예레미야 애가를 보고 있는데 시대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맞는 그 말씀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렇게 엄중하고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처절하고 이렇게 누구를 예외 없이 자기 민족까지도 예외 없이 이스라엘 민족들까지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겁을 준다든가 뭔가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이기보다는 우리가 다시 돌이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 도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엄중한 심판 아래 우리 또한 놓여져 있다고 생각할 때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 예수를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따르는 자에게는 결국 이기는 자는 하늘 영광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변개치 않는 그 놀라운 그 계획들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도전하고 나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의 1장의 첫 시작은 슬프다 이성이여라고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을 보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 2장 시작하는 것도 역시 슬프다로 시작합니다. 슬프다. 1장과는 또 다르게 주님이 어찌 그리 진노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니 주님이 어찌 그렇게 진노하셨는지 알고 보니 슬프다 하는 거예요. 슬프다. 1장의 그 슬픔은 자기 민족에 당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들, 핍박, 박해, 심판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그 경험한 그 슬픔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2장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바라보며 슬퍼하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까? 주님의 마음이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심판하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드실까? 이것을 이 예레미야는 보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2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세우신 모든 질서, 안식일, 규례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스스로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고 괴로우실까,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슬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주님의 고통의 마음을 함께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함께 느껴요. 함께 느낌을 같이 하는 것, 그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많은 종류의 성도들이 있지만 그 성도들 가운데 목회자와 또 교회의 중직자들과 마음을 함께 하고자 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의 이야기들을 함께 짊어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 외에 어떤 분들은 전혀 느끼지 않아요. 전혀 아픔을 같이 한다든가 슬픔을 같이 한다든가 무거운 짐을 같이 짊어지려고 한다든가 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는 주님이 겪었을 그 고통의 시간들, 그 아픔들을 함께 느끼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신앙의 성숙입니다. 예레미야는 신앙적으로 대단히 성숙했던 사람입니다. 당장에 자신들의 아픔이 고달프지요. 자기 민족이 당하고 있는 심판의 이야기들이 견디기 어렵지요. 하루하루가 고난의 연속이지요. 견디기조차 어렵지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민족의 고통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의 마음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성숙의 과정은 누구나 필요합니다. 그 신앙의 성숙은 결국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보여져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또한 목회자의 마음이 읽어져야 돼요.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어려울까? 그것을 같이 바라보면서 함께 짐을 짊어지고자 하는 성도가 있을 때 신앙의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지요. 한국 교회가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면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기도 해요. 지들 좋으라고 하는 얘기지, 지들 좋으라고 가서 복음 전하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고 더 이상 떨어질 데 없이 아주 망가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해요. 우리도 아프지만 주님의 마음은 더 아프지요.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는데요. 바닥에 밟히고 있는데요. 주님의 마음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신앙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절의 말씀에 보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 아름다움을 땅에서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시온을 구름으로 덮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름은 그들에게 또 다른 의미였습니다. 뭐냐면 보호하심이었고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백성들을 이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름은 어두움의 구름입니다. 공포의 구름이에요. 멸망의 구름입니다. 진노의 날에는 완전히 덮으시고 던지시고 또 언약궤의 발판, 들어있는 발판도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으로도 구제할 수 없다. 그들을 건질 수 없다. 그들을 도와줄 수 없다. 언약궤마저도 이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 심판이 시작된 이후로부터는 누구도 거기서 예외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상징이자 보호하심의 상징이자 영광의 상징이었던 이 구름이 이제는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모두가 완전히 그 심판의 대상이 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뀌었다고 느끼는 것은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마을과 성채까지도 무참히 유린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야곱은 열두 지파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리고 견고한 성체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열두 지파의 모든 자들을 가리켜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다 허물로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를 욕되게 했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 인도해 주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쩌면 원수같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계셔요. 마치 하나님이 바뀌신 듯 싶어요. 예.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 견고한 성을 짓기까지 다윗부터 솔로몬까지 그렇게 수고하였는데 그것을 허물어뜨린다. 그것을 쓸어버리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또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원수란 단어가 계속 나오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원수가 된 것처럼 맹렬한 진노의 심판이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가 되심이 얼마나 마음 아프신지 바로 예레미야는 그것을 표현해내고 있어요. 예. 또다시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의 날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지 않고 맹렬히 진노하시는 내용을 계속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원수와 대적과 같이 되셔서 예루살렘을 성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그때는 무엇도 없다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묵시, 여호와의 묵시도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묵시는 뭐냐면 회개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때에는 회개를 촉구하는 이야기도 구원에 대한 메시지도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다. 또 장로들이 티끌을 머리에 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두르고 또 슬퍼해도 회개해도 너무 때가 늦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심판이 임하고 나면 회개도 없고 구원도 없다.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결심하고 그리고 결심한 이후에는 거두지 않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심판의 비참한 결과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심판의 비참한 결과를 지금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심판에서 제외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만약에 막상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면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구원과 회개의 이야기도 여호와의 묵시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엄중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대단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에 틀림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실까요? 이 새벽에 우리에게 정말 마음을 무겁게 하기 위해서 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들을 계속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의 생각을 읽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주님의 마음을 보아야 하고 주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심판을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첫째는요, 가장 먼저 첫째는 대개 심판이 주어질 때 우리는 우리만 힘든 걸 알아요. 심판의 이야기가 될 때 대개 우리만 힘든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주님의 마음도 슬프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도 슬프다. 심판을 당하는 당사자들은 그 고통 때문에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못 보았던 것을 보게 하세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슬플까? 바로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사랑의 마음임을 깨닫게 하는 거지요. 우리도 모두 죄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입니까? 아무리 의롭게 정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아요. 부끄러울 때가 많고 숨고 싶을 때가 많고 가리우고 싶을 때가 많아요. 어쩌면 주님은 안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함께 보고 함께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눈물의 방향이 달라져야 돼요. 이제 우리의 눈물의 방향이 달라져요. 지금까지는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 내가 당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렸다면 이제는 주님이 흘리실 그 눈물, 주님이 아파하실 그 아픔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슬퍼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주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상태를 회복하는 우리의 삶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아요. 자신의 고통도 말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를 생각하며 결국 남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이웃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마음에 슬픔을 안기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더 이상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심판에서 제외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신다면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는 우리 자신들만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자신들의 고통만 보았고 아픔만 보았습니다. 주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옮겨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의 슬픔을 바라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얼마나 아프신지요. 얼마나 슬프신지요. 이 백성이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여 이 백성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여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진노의 날에 아무도 위로자가 되지 못하지만 먼저 내 자신이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소망의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내가 진노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내 눈물에 관심이 없지만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달려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게 하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성숙한 신앙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